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빌립보서로 모시겠는데요. 1장 11절 말씀부터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환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의의 열매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의 열매 참 중요한 겁니다. 고난과 쇠사슬의 그 통에 진보하는 복음이 있어요. 12절 말씀인데요, 볼게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매우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 디도를 통하여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메시지는 아래와 같았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련한 형제 바울이여, 당신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당신의 위대한 전도 여행은 길이 막혔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갇혔고 복음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메시지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복음이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닥친 일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일들이 복음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진보하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 분명해요. 바울이 가졌던 생각은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말의 의미를 더 확신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시위대란 가이사의 궁전을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으나 그를 지키는 사람들이 가이사 집안의 식구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주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바울은 복음을 주로 로마 제국의 평범한 시민들에게만 전했다고요. 그러나 이제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왕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느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도리어 이렇게 일할 수 없고 진보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간수들이 4시간마다 교대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확인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4시간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중들을 여러분에게 결박시키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들 중에 일부는 교대 시간에 돌아오는 것을, 그러니 교대 시간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당신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 사람 바울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복음이 가이사의 집안에 침투하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터툴리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자 로마의 정부 안에 혼란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라고 보면 이렇게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 그 메시지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미쳐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가 기독교 되게 하는데 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되어지고 그 로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꽤나 어려운 그러한 지경도 만나게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투옥이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이사의 집안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증거로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투옥으로 가이사의 집안에 복음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4절 이제 보실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들은 후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증인이 되고 싶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없거나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것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그들은 바울을 자기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들에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죠. 그때 교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봐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가 가면 되겠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로마 길에서 축호전도도 했고 여러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투옥으로 그가 언급하지 않은 세 번째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직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서신들을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서신들은 모두 귀중하고 놀라운 문서들로서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운데 전해줄 수 없었던 귀한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그 갇힘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진보를 막을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 비극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15절을 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투기와 분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것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오해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히고 복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 증거에 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투기까지라도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한 사실에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 참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헬라어로 에리스 이란 말인데요. 선동하여 일으키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이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영이나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도 교회를 해치고 있다고 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교회 밖의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됨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는데 이게 분명하게 맞는 말씀인 거죠. 16절 한 절 더 보시고 찬송 함께 하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진지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바울을 업신여기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했으나 바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자기를 변호할 수 없을 것이다.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스스로 자기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대항하여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내용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찬송 전에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할 수 없을 것이다.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이 몇 가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죠. 17절 말씀을 볼게요.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무리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18절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짓으로 하든지 또는 참된 동기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투기와 분쟁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직도 투기와 분쟁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향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고 봅니다. 19절을 보세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구원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벗어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시면 너희 간구와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왜 당신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고쳐주시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려웠고 또 우리가 힘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이끌어주신다, 해결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뭐랄까 좀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를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에 사자들이 그의 나타나심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명심해야 되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뭐랄까 좀 예언적 집회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로스앤젤스를 비롯해서 이 예언적 집회가 막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되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크게 이렇게 강조하는 일들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참 영적으로 혼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때 이 매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좀 이것을 들으십시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구원받았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적 사역을 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빌립보서 1장, 그래서 이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의 원리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관심 있게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21절인데요. 우리의 삶을 잘 요약해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의 성경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되고 좀 줄도 쳐져 있고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본문에는 나름대로 좀 더 강조되어야 할 그런 내용인데, 참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잘 적용시키고 있는지, 또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내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이보다 유익함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를 자꾸 되새겨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 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갔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러한 사람을 누가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는 경지에 이른 이 바울을 누가 해코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러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하다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고, 참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이런 목회를 하고 싶고요. 이런 성도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더 힘있게 건설해 나가고 싶은 거죠. 22절을 볼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모르듯이 바울도 자기의 미래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죠. 23절, 24절을 볼까요? 내가 그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신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이 바울은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러한 그 고백을 하는 이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어느 면에서 보면 참 능력의 종이고요. 참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참 가져보게 됩니다. 25절, 26절 말씀 좀 오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실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 다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바울과 함께 주의 사역을 더 귀하게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상급받기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저는 되도록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불림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